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휘장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이 모든 곳에 뿌려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 받아 주옵소서. 보혈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자리에 못 일어나셔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죽게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한가위 명절을 보내고 주님의 날에 이렇게 한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과 이익에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으로 당신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재해와 사고로 소중한 생명들이 매일매일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전쟁으로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그 가족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 안전한 거리, 평온한 일상 속에서 누구나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먼저 기도하고 저희들이 먼저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끝내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여 하나님의 복된 가정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선한 부모로서 살게 해주시고 그 모습 본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각자의 자리와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자신의 자리에서 정직하여 세상의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의로운 자로 살아가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길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인 줄 압니다. 우리가 주저할 때 말씀으로 힘주시고 지치고 힘들 때도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계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정성과 기쁨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한 주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9장입니다. 19장 16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루가 멀다 하고 참 듣지도 못한 일, 보지도 못한 일들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묻는 세상을 향해서 교회가, 참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치고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생각 없이 하지는 않죠. 분명히 계산하고 합니다. 셈을 다 따져보고 하기는 하는데 셈대로 됩니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산을 다 따져보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것,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 레위인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제 뜻대로 안 되잖아요. 어쩜 베들레헴 가서 사흘 만에 데리고 오기로 한 그 일정도 틀어져서 닷새나 있게 되고, 또 아침 새벽에 일찍 출발하고자 하는 여정이 또 장인이 붙드는 바람에 해가 중천에 갔을 무렵에나 길을 떠나게 돼요. 이렇게 모든 일정들이 무슨 변치 않는, 원치 않는 일들로 인해서 자꾸 지체가 되거나 틀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 종이 여기 가다가 여보스에서 자고 갑시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어때요? 이방족속들의 성읍 마을인 여보스에서 자는 것보다는 베냐민 지파의 마을 기브아에서 자는 게 훨씬 안전하고 또 환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분명히 계산은 그랬는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계산대로 움직이는 삶과 말씀대로 움직이는 삶은 점점 갈수록 길이 달라져요. 인간이 지금 살아온 길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20세기는 이성의 세계 아닙니까? 가장 이성이 극도로 휘지배했던 20세기는 두 번의 양차 대전, 세계 대전을 경험한 세계예요. 가장 많은 지식이 횡행했지만은 가장 철저한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고 말았죠. 자살률은 얼마나 많고 정신질환은 얼마나 많으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입니다.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아무도 환대해주지 않는 이 마을에 뜻밖의 한 노인이 저녁 늦게 밭 일을 다 마치고 돌아오다가 이 레위인 일행을 보게 됩니다. 다행히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에요. 거기 있다가 여기 이렇게 온 어떻게 보면 나그네 같은 사람이죠. 자기와 같은 사람이니까 나그네를 보기에 눈에 들어오죠. 그래서 그를 초청하게 됩니다. 17절 18절입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네. 가보니까 뭐 아무도 이 사람 이렇게 뭐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길거리에서 유숙을 하겠느냐,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정중하게 초대를 합니다. 그랬더니 뭐 사정을 설명을 해요. 내가 지금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뉘앙스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실제로는 뭐 온당치 못한 일들이 지금 이 사람 삶 속에서 뒤엉켜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자신이 온당하지 못한 일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일정 가운데 들른 이곳 기브아라고 하는 성읍도 온당치 않은 마을로 살아가는 곳이 되고 만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공동체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중동 사람들은 환대가 극진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뭐 있는 것을 다 내어주듯이 대접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의 전통적인 모습이 사라지고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초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이방인과 같은 이 노인이 이 지금 레위인 일행을 초청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게 한 공동체가 지금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는 마을이 되고 말았어요. 기브아는 이걸 기브온하고는 달라요. 기브아는 베냐민 출신 마을, 지파의 마을이고 사울이 이곳 기브아 출신이에요. 기브온은 여호수아 시대 때 이 기브아 사람들이 속여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었던 가나안 부족들의 마을이고 기브아는 지금 이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여기 가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생각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19절 21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과 당신의 여정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이 지금 노인이 초청을 하면서 우리 집에 당신 나귀까지, 지금 나귀 두 마리 데리고 가고 있어요. 나귀까지 먹일 집도 있고 물도 있고 쓸만한 게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청을 받은 레위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좀 노인이고 좀 어떻게 여유가 있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저분 마음에 짐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습니다. 당신 신세 안 지겠습니다. 폐를 안 끼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걸로 가서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투로 말했더니 노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야. 내 부담이야. 여러분, 초대란 이런 것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내가 그분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초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초대가 극진한 모습으로 바뀌는 걸 우리는 환대라고 표현합니다. 환대. 이 환대가 왜 중요합니까? 환대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환대가 복음의 씨앗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환대예요. 우리가 아무 조건도 자격도 안 되지만 우리를 기꺼이 맞아주시는 그분의 마음 아닙니까? 따라서 환대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이고 보이지 않는 신성의 그림자와도 같은 거예요. 기독교는 환대의 신앙입니다. 지금 그렇게 환대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환대하지 않아요. 이 레위인 일행을. 오직 낯선 것과도 같은 나그네와 같은 한 노인이 이 사람을 환대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대를 잃어버렸다. 그게 기부하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시대의 모습이기도 하고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초대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섬기는 태도 아니에요? 무슨 대가를 바랍니까? 무슨 계산을 따집니까? 그냥 그분, 그 사람이 잘 곳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그 사람 받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3장 2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히브리서는 당연히 아브라함과 롯을 떠올리고 이 얘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죠.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덕분에 그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비밀을 듣게 돼요. 롯은 또 찾아온 그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덕분에 그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딸들과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렇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몰랐지만 나그네들을 잘 대접했더니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얘기 잘 안 들릴 겁니다. 초대받아가도 뭐 별것도 없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누구 집에, 그 옆집에 사는 분한테 초대를 받았는데, 경찰관인데, 갔더니 딱 샐러드 하나예요. 빵 한 조각하고, 전부예요. 우리는 좀 기대하고 갔다가 너무 썰렁해서 왜 이러나. 근데 그 사람들의 문화더라고요. 젊은 사람들한테 초대하다 보면 더 치폐이래. 초대를 하지 말든지 사전에 귀띔을 해주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집에 온 사람한테 더 치폐 안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대가 아니에요. 환대는 다 부담하는 겁니다. 극진히 부담하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환대를 약속한 거죠. 복음은 환대의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 환대를 잃어버리면 마지막 환대 모습 잔재까지 다 잃어버리면 저는 그래서 주님이 오실 거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 교회가 아니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고서 그런 환대를 어디서 보겠어요? 아무 계산도 없이 그냥 있는 마음 전부를 줄 수 있는 관계가 어디서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할 수 있겠어요?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그런 모습을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뭐 여러분들이 통독반이라는 이름으로 같이 모이기도 하고 또 기도하면서 모이지만은 그때 뭘 많이 차려서가 아니라 기꺼이 맞아주는 환대의 마음만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가보면 알잖아요. 뭐가 있고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표정 하나가 나를 기꺼이 따뜻하게 진심으로 맞아주는지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환대하라는 거예요. 환대.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40,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 의인들이 대답하였대.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추리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되갚을 길 없는 사람한테 하는 게 환대라는 거예요. 받을 이유가 있고 서로 간에 무슨 주고받을 일이 있으면 환대가 아니라 그건 그냥 뭐 접대일 뿐이죠. 되갚을 길이 없는 사람한테, 되돌려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 그냥 잘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근데 어떻습니까? 그걸 잘 안 했기 때문에, 예, 참, 주님께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걸 내가 담당하겠다. 집에 들어갔더니 뭐, 나귀에게 먹여주고, 발을 씻고 잘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마음이 다 느긋해지고 여행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쯤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불량배들이 그 집을 내어섰다. 이게 뭐 폭력배라든지 이런 뜻 아니에요. 이 단어는 뭐 잘, 여러분들이 뭐 구약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지만 벨리알이라는 게 무가치한 사람, 쓸모없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위치를 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불량배라고 지칭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어떤 특별히 뭐 잘 못된 사람들이 아니라, 예. 그만큼 이 기브아라고 하는 말 전체가 타락했다는 것이고, 얼마나 타락했는지 낯선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과 동성애 대상으로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보던 장면 아닙니까? 롯 집에 왔을 때 지금 그러지 않았습니까? 롯 집에 왔던 천사들한테 또 내놓으라고 떼를 쓰지 않았어요? 창세기 19장 4절에서 9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소라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고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 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 천사들은 지킬 힘이 있어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다행히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읽을 때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왜 딸을 준다고 하나, 무슨 이런 일이 있나 하는데, 그만큼 그 사람들은 손님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는 손님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 그 가문은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내 집에 들어왔으면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뭐 어떻게 딸을 지금 줄 테니까 참으라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지만 그 당시에 지금도 그 사람들의 문화나 관습이 그렇다는 것. 예. 어쩌면 뭐 우리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지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관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기부하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왔다고 몰려와서 동성애를 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떼를 쓰는 모습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지 한 5, 600년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이런 본문을, 창세기 39장 본문이나 이제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이제 동성애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곤란합니다. 동성애가 반드시 합법화되어야 된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 사람도 문제가 있고, 동성애가 유독 어떤 성적인 범죄보다도 더 뭐 악독한 범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자칫 편협함이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지금 기부하에 이렇게 동성애를 요구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은 고루고루 타락했고 특별히 음란했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것에 극치에 이르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동성애는 한 시대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 시대에만 있는 일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성적인 음란이 극도에 달하고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철저히 타락해가면 마지막에 본물 터지듯이 터지는 게 동성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위험한 징후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느 쪽 뭐 범죄든 모든 성적인 범죄에 대해서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뭐 동성애가 무슨 불륜보다 더 나쁩니까? 동일한 범죄예요. 우선 거기서부터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20장 10절 1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좀 자세히 읽으려고 많이 찾아왔는데 우선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 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도 돌아가리라. 누구든지 그의 며느리와 동침하거든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지금 이 근친상간의 경우는 전부 다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사형에 처하는 겁니다. 불륜, 남의 부인과 간음하는 자, 또 혹은 아버지의 아내, 또 그의 자식의 아들, 아들의 며느리 뭐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실제로 한번 봅시다.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르우벤이 죽었습니까? 빌하의 침상에 올랐던 르우벤은 안 죽었어요. 며느리 다마라고 상관한 유다가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어요.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하고 용서하고 다시는 죄지지 말라고 돌려보냈어요. 따라서 실제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다루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는 죽음으로서만 끝이 나는 문제다. 그 정도로 음란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서는 이길 수 없는 문제다. 자, 이제 13절로 가면 이제 동성애 문제가 나와요.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 적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동성애하는 경우에 남자 둘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만 문제를 삼습니까? 읽고 싶지 않지만 15절 16절입니다. 남자가 짐승과 교합하면 반드시 죽이고 너희는 그 짐승도 죽일 것이며 여자가 짐승에게 가까이 하여 교합하면 너는 여자와 짐승을 죽이되 그들을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 돌아가리라. 동성애가 됐건 시간이 됐건 무슨 소아성애가 됐건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성적 일탈은 레위기 기준에 보면 이건 죽어서 마땅하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잘 아시다시피 모세가 쓴 겁니다. 주님 오시기 1500년 전에 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기준이 지난 3500년 동안 무너져서 대한민국 2015년에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고 법을 바꾸고 말았어요. 여러분 법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는 성경의 기준입니다. 어떤 형태의 성적인 문란한 일탈 행위는 다 죽어야 끝이 나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어디 이길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어제 아마 챗GPT한테 이 종교단체에서 일어난 성적인 일탈 행위를 쭉 했더니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모든 교단마다 뭐 소송한 액수도 수십억 불에 달하고 제가 차마 그걸 이렇게 적어오질 않았어요. 얼마나 많은 성적 타락이 있는지. 제가 신학교가 있을 때 테드 해글드라고 미국의 전미 복음주의 연합회 회장이 동성애를 그렇게 비난하더니 그 사람이 동성애자로 밝혀졌어요. 뭐 별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우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나? 사회 전체가 무너지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보루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죠. 로마서 1장 25절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탐욕대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게 심판이에요. 내어버려 두는 게 어디까지 갈지 우리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다른 죄보다도 뭐 유별나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동성애자라서 여러분 비난받는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지 동성애자라서 못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럼 그냥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갑니까?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더 뭐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읽습니다. 9절 10절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에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 어느 것도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유업을 다 못 받는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느 하나를 그냥 극단적으로 이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다른 죄가 상쇄됩니까? 그 죄가 더 크기 때문에 가벼운 죄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나를 세우고 비판할 때라도 우리는 어떤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나? 교회는 얼마나 성결한가? 교회는 얼마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의 모양을 넘어서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있나? 이걸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건 정말로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이게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음란의 문제, 간음의 문제, 여러분 불륜의 문제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다. 분노나 살인은 밖에서 일어나기 전에 내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얘기를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동해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7절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왜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시대요? 이 문제는 여러분 그냥 보통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음이나 음란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불륜을 절제됐다고 남자와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신앙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따라서 경외심을 우리가 잃고서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경외심이 없이는 인격이 자라지 않아요. 외경심이 없이는 성품이 자라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외경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토록 엎어대지만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셉 같은 사람이 되겠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39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 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는 보디발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당신 남편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당신 주인이 금한 건 당신 아내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 주인한테 죄를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큰 악을 짓겠습니까? 간음이 사람 간의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건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지금 여러분 모든 대화가 음란하고 말이에요. 어딜 가나 음란이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까? 눈만 뜨면 모든 그런 건데 그런 성적인 요소들이 도배질을 해놓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버틸 건데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걸 먼저 생각해야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기 전에 이게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부터 3000년 전 일이에요. 3350년 전에 지금 사건을 우리가 읽고 있어요. 동성애를 하겠다고 끌어내라는 거예요.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와서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예. 답답하니까 집주인이 나섰어요. 누가 나서야 됩니까? 레위란 누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아 서는 사람 아닙니까? 예. 누가 나가서 말해야 됩니까? 누가 그들을 나무라야 됩니까? 맞아 죽더라도 누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본인은 숨었어요. 뒤로 숨고 말았죠. 뭐 그리고 나서는 주인이 형제들아 간청을 합니다. 제발 이러지 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 아니냐. 어떻게 이런 악행을 저지르냐.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망령된 일이라는 건 뭐 간음, 강간, 음란한 음행들 모든 걸 통칭하는 말이에요. 지적인 어리석음이죠. 그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라 내 여기 처녀 딸과 이 사람 첩이 있은 적 이 사람도 또 뭐 같이 로처럼 얘기하는 거죠.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라. 아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해서 안 되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다들 뭐라고요? 기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사람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다가 이 지경까지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타락한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떻게 타락합니까? 뭐 때문에? 각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다 보니. 근데 지금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각자의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사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해라. 욕을 보이든지 뭐 끌고 가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25절 26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이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밝기까지 거기에 엎드러져 있더라. 무리가 듣지 않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마치 맹수들에게 무슨 먹이를 던져주듯이 갖다 내보는 걸 봅니다. 아니 베들레헴까지 가서 장인 집에 가서 왜 데려왔어요? 도대체 이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는 걸까요? 아니 넉 달간 헤어져서 뭐 보고 싶다고 찾아가서 데려올 때는 무슨 마음으로 데리고 왔으며 지금 이런 위기 앞에서 자기 첩을 마치 물건 내던지듯이 내던지는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걸로 여러분들 생각이 드세요? 그 레위인 마음 가슴 속에 뭐 트럭만치라도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먼 길을 가서 데려오는 걸까요? 저는 이런 배경, 이런 레위인에 관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죠. 이런 배경들이 예수님께서 결국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까지 이어지는 비유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뭡니까? 강도 만난 자가 피 흘리고 지금 죽어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돌봅니까? 레위인 피해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레위인 대제사장이 그를 돌봅니까? 레위인이 지금 그 사람을 돌봅니까? 유대인들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를 당연히 적이라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도왔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극단적인 비유를 드셨을까요? 종교심이 있다는 그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도 자비와 긍휼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누가 내 이웃이냐? 강도 만난 자 이웃은 동족인 유대인이냐? 아니면 적이라고 생각한 사마리아인이냐? 지금 동일한 거 아닙니까? 이 레위인 일행을 갖다가 돌봐주는 사람은 지금 누군고? 이 사람들을 궁지에 빠뜨리고 이 사람들을 그냥 뭐 더 이상 어떻게 몰아갈 수 없는 곳으로 몰아넣는 사람은 기부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입니까? 가난족 속입니까? 자기 동족 아니에요, 동족. 그래서 동족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귀신 잡는 걸 가지고 탄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야, 귀신들도 자기들끼리는 안 싸운다. 집안에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진다. 귀신들도. 근데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도대체 우리 신앙은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답해야 하나? 그런 갈등을 겪지 않겠어요? 도대체 내 신앙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뭐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그렇게 끝까지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근이라 했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 마지막 체포 장면 아닙니까? 그게 뭐 베드로가 칼을 뽑고 뭐 그냥 말고 귀를 자르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니까 너희들 나 잡으러 오지 않았냐? 내 제자들은 다 돌려보내라. 다 돌려보내라. 나는 살아도 아랫사람 다 죽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도 있고 그런 군인도 있고 그런 기업인도 있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까? 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라는데도 그분을 따라가려고 결정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가족도 아무리 가까워도 떠날 때는 각자 따로 떠나야 되고, 무슨 한 3년간 부모가 알아누워 있으면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사실이고, 예. 그래서 이분을 따라가는 기로 다 결정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선한 목자는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고 목사 따라가는 무슨 제자도 아니고 오직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만이 선한 목자세요. 그분만이 참 목자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사건 목자라고. 저는 이 교회에서 월급 받아요. 삭 받는데 뭐. 저는 여러분을 다 절대로 책임 못 칩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도 다 몰라요. 상담도 힘들어요. 자주 오지 마세요. 선한 목자한테 가십시오. 이분한테 매어 달리십시오. 이분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영원에서 영원까지. 보혜사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너 가서 저 사람 데리고 오라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십시오. 성경과 성령이면 모자라지 않는다고 고백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허기진 데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이 여인은 그냥 잘 도망쳤다가 또 따라가다가 지금 변을 당했어요. 밤새도록 끔찍한 일을 겪고 있는데 이 사람은 잤어요. 레위는 잠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이 밝아졌을 때 나갔어요. 27절에서 28절 상반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참 문에 엎드려졌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일어나라 가재요. 아니 던져줄 때는 무슨 마음이고 지금 가자니 어디를 데리고 가겠다는 겁니까? 인간이란 이런 존재예요. 배신할 때는 그냥 칼같이 돌아섰다가 또 어떤 때는 같이 가재요. 동업이 뭡니까? 이분 남을 때까지 동업이지 손에 나면 누가 동업입니까? 어느 날 기업을 통째로 다 들어가고 무슨 동업입니까?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예? 뜯어먹을 게 있으면 그냥 그 주위에 무슼 벌떼처럼 들어붙어 앉아있다가 뜯어먹을 게 없으면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오죽하면은 여러분 정성이 정성집 개가 죽으면 그렇게 문전성시인데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없다 그러겠어요. 그런 인간이 좌우지간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죽은 시체를 지금 데리고 이제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를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는 지금 이 첩의 시신을 싣고 자기가 있던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이 첩의 시신을 열두 도막으로 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기가 적어도 사랑했다면. 그런데 마치 번제드리기 전에 제물각을 뜨고 하듯이 그렇게 사무적으로 아주 기계적으로 처리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걸 열두 토막을 내서 열두 지파에게 보내는 건 또 보통 일입니까? 예. 나는 토막살인이 한국에서 처음 시작된 줄 알았더니 성경 보고 나서 이게 원조가 여기구나 이걸 알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무슨 200년, 300년 지날 때가 아니에요. 예.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계속 레위인 미가 신상 사건부터 비롯돼가지고 레위인이 등장하는 이유는 레위인에게 말씀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레위인에게 법도를 가르치라고 사명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신정정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거처를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삶을 살아가도록 충분히 인도하라고 그들에게 맡긴 소명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를까요? 오늘은 다를까요? 한국의 교회가 몇 개입니까? 뭐 코로나 때 없어졌다 하더라도 5만 개 이상일 거 아니에요. 목회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많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데 그 백성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기사들을 읽으면서 안타깝게 한량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레위인의 입장이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했어야 되냐는 말이에요. 지금 시체를 열두 토막 내는 일이 레위인의 일이고 지금 시급한 일입니까? 아니면 당장 그가 했어야 할 일은 무엇이죠? 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렇죠. 어디서 떨어졌는지, 어디서 지금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까? 모든 이 문제는 어디서 발단이 되었습니까? 그럼 문제가 어디서 발단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900년대 초기에 영국의 더 타임즈 신문이 기획을 했어요. 도대체 이 세상의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산업화가 진행되고 극도로 사회가 문란해지고 타락했습니다. 그게 특집을 만든 거죠. 뭐가 지금 세상에 가장 큰 문제입니까? 저명한 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전부 편지를 보냈어요. 짧은 에세이나 서간문 형식으로 답을 붙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교육의 문제다, 정치의 문제다, 경제의 문제다, 뭐 산업화의 문제다, 이런저런 수많은 답을 했지만은 G.K. 체스트턴이라는 사람이 딱 한 단어로 답해를 했어요. 뭐가 문제냐고 한 답에 대해서 I am 전부입니다. 문제는 접니다. 문제는 접니다. 문제는 교회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고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죠. 우리가 세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에 앞서서 남의 눈에 들보를 빼기 전에, 티를 빼기 전에 우리 눈에 들보를 한번 돌아보고, 한동안 사라지고 말았던 내 탓이요, 내 탓이요가 시끄러운 캠페인이 아니라 조용히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인의 한심한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할 수도 있고 어리석다고 조롱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내주심으로써 너희가 비로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듯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정말 먼지만한 죄까지 다 들여다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영으로 새롭게 하셔서 이 땅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이 땅 가운데 증언하고 드러내고 또 그리고 세워가는 정말 그 막중한 소임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연휴가 끝나고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간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주님이 맡기신 소명,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의 하나님을 증언하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증거되는 일에 우리의 모든 물질과 시간과 재능이 소용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떨지라도 어떤 모습과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교회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인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출구임을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더라도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승리를 선포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고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기 숙인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아름다운 교회 위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